오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에서 동일합니다. 바로 구원받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 편안히 교회를 다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은혜는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교회를 계속 다녀도 그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못하고 식상해지고 또 기독교 자체가 시시해지게 되고 기대감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시대의 배경 정황 중 하나가 바로 유대교회로 복귀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계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주변에 유대교의 핍박이 있는 가운데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무언가 하는 그러한 정체성에 휩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회의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구약의 그 제사를 다시금 드리고 싶은 심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뭔가 피제사를 직접 드려야 제사함을 받아야 그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믿는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이처럼 회의가 생길 법한 것입니다. 우리도 한편으로 은혜를 진짜 경험하지 않고도 뭐든 은혜롭게 잘 끝났다라고 하는 말들을 잘 사용합니다. 은혜를 아주 남발하게 되면은 진짜 은혜가 뭔지 헷갈리게 되고 무엇보다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삶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내 삶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만 예배 속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하고 말씀에서도 확신을 못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 본문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점은 정말 그 믿음의 도리, 즉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재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규정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적인 정서와 문화 속에 있어 온 이들에게는 그리고 유대계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먼 발치에 보면서 회개하고픈 마음이 있는 이런 유대인 크리스천에게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며 그분이 피제사를 주관하신 분이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 아마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에 어떻게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가 직접 본 적도 없지만은 또 이스라엘 현장을 가본 적도 없지만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물로 몸을 씻고 난 후에 배로 된 모든 옷을 입습니다. 속옷과 겉옷과 허리띠, 관을 두르고서 대제사장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들고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뜰에서는 바둥거리는 짐승을 잡아 끌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단번에 죽지 아니하면 비틀거리고 신음을 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이 동물에게서 그리고 피를 받아냅니다. 그러자 그 피비린내가 사람 코를 자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짐승의 울음과 고통, 피비린내가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배옷을 다시 다 벗고 몸을 다시 씻고 이제는 청색 의복을 입고 다시 짐승의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았던 짐승은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동물 타는 소리가 지글지글 거리면서 온통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드리는 제사는 이처럼 대부분 피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피를 보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과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언약궤가 피로 흥건해지고 제사장의 손에도 심지어 옷에도 핏빛과 피비린내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모습과는 다르게 피를 봐야만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는 모세조차도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 가운데는 너무나 이러한 경외심이 사라진 듯 합니다. 기쁨은 있고 손 들고 찬양한 것은 있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약화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지성소에 뿌려진 피는 우리 죄악에 대한 대가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에서는 대제사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로 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면 이전의 제사장들과 뭐가 다를까요? 유대교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곧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버림받는다는 것인데 과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는 값어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본문은 대제사장 앞에다가 큰이라는 표현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모든 대제사장들은 예외 없이 몸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큼 승천하신 그 사실에 대해 매우 감격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어서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연어 대제사장과 다르게 한 번 제물 바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지금 현재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인 보좌 옆에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른 두 번째 특징은 우리의 예수님은 피사발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만이 아니라 친히 제물이 되시기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되어 짐승처럼 직접 피를 흘려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아니셨지만은 죄인처럼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해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일부러 인간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종종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마치 별명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자의 아들 자자, 바로 사람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많은 부분에서 제한당하셨습니다. 먹지 않아도 되는데 배고픔을 느껴야 했고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도 있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겪는 것처럼 거짓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야 했고 누구를 미워하고픈 유혹도 당했고 슬퍼서 울고 싶고 괴로워해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매우 엄청난 불편함과 겸손이 없이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위험도 감수하면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감동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못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는 것은 이중부정으로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그 죄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도 공감하시고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유혹을 받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가 없으시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데는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뜻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시험을 받으면은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쉽다는 사실을 오히려 암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왔나? 늘 우리들에게 떠나지 않는 그런 해묵은 질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또한 이 세상에 닥치는 끊임없는 문제 앞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들처럼 경험해 보셨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포즈를 취하셨습니다. 어려워하는 모습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때론 미래를 안다는 게 더욱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데 주님은 자신이 곧 죽으실 거라는 그 사실 앞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아버지께 처절한 심정으로 밤샘에 기도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고비를 넘겨야 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때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사만 드리고 끝내는 분이 아니시고 몸소 죄인의 아픔을 똑같이 다 겪어본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안 나가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바로 연약한 우리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저분이야말로 정말 내 심정을 정말 잘하는 분이구나. 정말 내가 마음 놓고 다 얘기해도 들어줄 분이시구나.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오늘 주님께 찾아와서 얘기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주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지, 얼마나 자주 슬픔과 우울에 빠지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분노의 미움에 사로잡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운 보좌 앞에서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인간이 되어보니까 정말 그렇더군요. 죄를 짓기가 얼마나 쉬운 게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대신 실제로 죄인의 모습으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로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만으로 성소에 들어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확신에 서 있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피제사는 없다는 점에서 히브리서는 단번에라는 말을 여섯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대제사장과 더 이상 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제물을 이미 다 드렸다는 그 믿음, 그래서 이 믿는 도리를 꼭 붙잡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등산을 올라가는 중에 너무 힘이 들어서 밧줄을 놓고 싶은데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히브리서에 나오는 당시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현실에 전혀 관계없을 때 믿는 그 자체가 헷갈리고 나에게 확신이 안 생길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생활이나 안 다니는 생활이 같을 것 같으면 그냥 예전처럼 죄 덜 짓고 착한 사람 정도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점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사는 게 더 편하고 잘 풀릴 것 같으면 인간적인 경험과 요령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해가는 것이 점점 선수가 되어간다면 어느 정도 사는 방법을 안다면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 부르셔도 그렇게 구원자 안 되어주셔도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으니까 간절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한번 읽은 것으로 그만인 경우로 산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 한번 드린 것이 마치 구원자의 구원받은 것의 표식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그 예수님의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의 하루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바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그냥 한번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그 은혜의 매너리즘이나 형식에 만족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그 실제 효과가 우리의 삶에 미치고 있느냐 하는, 그래서 은혜에 붙잡혀 사는 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3절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이번 주에 현실에 안주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게 어떠한 건지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고민을 가져보고 적응해보는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요, 건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면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그날 그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막 생각이 나고 그 말씀 때문에 금방 사람에게 속인 것도 생각이 나고 때로는 그 말씀 그대로 지키려 하다가 손해도 보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했더니 막 기도가 눈에 보이는 듯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되고 확인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건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과거의 신앙 경력이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하는 그러한 경력들이 우리를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단 한 번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바로 왕의 보좌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의 보좌는 대단히 두려운 것을 상징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도 가끔 볼 수 있지만은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보좌에 앉은 황제가 손을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황제 앞에 있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그렇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통 사람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는 오픈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이 세상에서는 대제사장이 없어도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차례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자신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위엄이 넘치는 보좌가 언제든지 찾아오면 받아주신다는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은혜와 보좌는 정말 안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시고 선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의 의미는 속죄사라는 뜻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방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그러나 언약궤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 위의 장소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는 하나님의 날개 달린 천사들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궤 위를 일컬어서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은소, 속죄소는 죄를 덮는 곳이라는 뜻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은소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뜻으로 이곳에서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의 발을 땅에 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실제는 아니지만은 상징적으로 금으로 된 판 위에다가 그분의 발등상을 올려두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등상을 천사의 날개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구세군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두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 중에 그 교회에는 자비석이란 곳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비석, 보석 이름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거기서는 속죄소 대신에 자비석이란 말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비석은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단을 올라오기 전에 밟는 바로 첫 번째 그 계단 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자비석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것이 바로 속죄소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고 죄를 덮는 곳이고 은혜를 베푸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님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언약궤도 없고 지상에는 하나님의 발등상도 속죄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비석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자비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 그 보좌 옆에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그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오늘은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붙여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엄 있는 보좌가 바로 은혜가 가득 차 있기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멋진 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차라리 이 본문 말씀을 참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는 적절한 때를 말합니다. 주님은 적절한 시기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나서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시간이 있고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무 위기 없는 형통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위기의 때 위기를 헤쳐 나가는 그때마다의 은혜를 주겠다고 주님은 보장해 주셨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 그 부도를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고 병이 나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 위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아이들이 사춘기와 공부 때문에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잘 도와주기만 하면은 참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필요로 할 때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힘에 의존하여서 순간마다 주시는 것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촉각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매달릴 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들을 다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늘 한두 군데 구멍을 남겨두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풍족한 이 시대에서 그나마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게는 용감하게라는 말을 넘어서 약간 무리하게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솔직하고 원어에 가깝게 느껴지게 표현한다면 뻔뻔스럽게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막 뻔뻔하게 찾아와서 아빠 뭐 해주세요? 뭐 사주세요?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우리 아빠는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 이렇게 말해도 안 해주실 거야. 아빠는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내가 바로 살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일로 부끄러운 일도 많고 맨날 급할 때만 주님을 찾으니까 기도의 발목이 붙잡히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양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면박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애들이 방학이고 해서 조카 한 명이 놀러와서 겸사겸사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했습니다. 조카는 아주 축구를 잘했습니다만은 제 아들은 때는 잘 쓰는데 그래서 꼬린인데 꼬린 아니라고 우기고 막 토라지고 땅바닥에서 막 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들이 좀 괜찮게 보였는데 축구 한번 하면서 그것도 다른 애들과 비교해보면서 아들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뭐 내가 이런 애를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면서 키웠나? 생각하니까 좀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옆에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또 맛있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좀 믿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순간 깨달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야. 이제 알았냐?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대우받아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도 나의 모습은 바로 우리 애들 이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즉시 방 안에서 주님 앞에 참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아들을 보면서 참 많이 속상했던 것처럼 주님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겠군요. 저도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죄를 지어놓고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죄스러운 마음이 없이 진정한 회개도 없이 또다시 다른 자기 자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때가 참 많은 거군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제 아들에 대해서 편견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 아들이 모든 것을 잊고 뻔뻔스럽게 또 아빠를 찾아와서 이렇게 응겨붙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데는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사이렌이 울릴 때 묵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위난의 시기에 처했을 때 그분들의 피가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늘 묘지가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묘지를 청소하게 될 텐데 과거 그 외국인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초두에 제가 말씀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에서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구원받을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시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일 것입니다. 구원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면 마음 편하지 않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천국에 가는 데만 사용되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때를 따라 적절하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위로 내리는 일용할 양식 없이는 그 주님의 크신 돌보심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구원받는 게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까지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게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자락을 붙잡고 간다는 것은 영적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길이며 이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 적절하게 은혜의 통로를 통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